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우리 삶의 빛이 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태양이 빛을 잃어서 3일 동안 애굽 온 땅이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진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진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신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신이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은 이제 물이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애굽 신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힘이 있는, 그래서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인데 오늘 아홉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그 태양신을 무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애굽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설 중에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 악령이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뭐 이런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홉 번째 태양이 빛을 잃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아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섬기는 신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태양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나일강이 힘이고 나일강이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일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 물을 길어와서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이제 이 열 가지 재앙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태양이 신이 아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 보면 이제 애굽의 장자가 죽는데 사실 장자는요 모든 생명의 시작인 거예요. 자기 기력의 시작이다. 성경에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장자는요 자식이 많지만 아들이 많아도 그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장자거든요. 그런데 바로왕의 장자가 죽는다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태양이 죽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이 있는가 하면 땅에 있는 태양신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애굽 왕 바로 파라오였죠. 그런데 그 바로왕의 장자가 죽어요. 그런데 바로왕의 장자뿐만 아니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러니 사실 생명의 시작, 생명의 능력이 태양이 주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능력의 원천이 뭐냐? 그런 나일강도 아니고 기타 등등 뭐 개구리신도 아니고 기타 등등 이 모든 것 아니고 태양신도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이런 거를 이런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생명의 가장 능력 있는 원천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잘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거든요. 실천적인 무신론은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계시다 말로는 그래요. 그런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입으로 말로만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제 태양을 섬기거나 나일강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바알을 섬기고 성전에서 태양상 앞에 절하는 모습 우리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성전에서 태양을 섬겼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요 다 태양이 생명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다 생각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 사실상 우리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타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뭐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자기 자존심이나 아니면 요즘은요 어떤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돈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요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요 하나님처럼 우리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게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요 거의 700구절이 넘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지 2가 돈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많은데 예수님이 3분지 2 이상 그 비유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사실상 돈이요 이 하나님을 하이브리드,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원천, 우리 능력의 원천이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이 세상의 능력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 이런 거를 잘 꿰뚫어보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온 세상이 무너지고 온 우주가 무너지고 자기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만 우리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지금까지 묵상하는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배하는 아니고, 바로를 예배하는 아니고, 애굽의 신들 예배하는 것 아니고, 나일강이나 태양신 예배하는 거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살아계신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시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은 강제 노역하는 사람들이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 없는 초라한,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런 신이라고 치부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무신론자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신론이 등장한 거는요, 200년, 3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는 어디 가나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신들이 있고, 하다못해 문지방 넘을 때도 신이 있다고 해서 문지방 밟지마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3500년 전에요, 어디 가나 신이 있었어요. 모든 민족이 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 가장 힘센 신, 애굽의 신이고 애굽의 나일강이고 애굽의 태양신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분이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애굽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재앙을 통해서 알았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악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사실 애굽 사람들이요 얼마나 완악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속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다,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다 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세요.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만 캄캄한 흑암에 사로잡힌 거죠. 빛이 없어진 것 아니고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하면요, 빛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읽어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완악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맹인과 같았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 마지막 표적이 뭐냐면 여리고 맹인의 눈을 여신 겁니다. 여리고 맹인의 눈을 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기 전의 마지막 표적이었어요. 왜 맹인의 눈을 여신 것이 예수님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냐? 예수님은요,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어두운 눈,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 열어서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히 열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빛 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경외하고 주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